기도 집회. 우리 기도 집회의 인수가 많지 않은데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있어서 올 수 없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모두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일에 효과가 있으려면 혹은 큰 능력을 얻으려면 기도 집회가 그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 집회는 영적인 능력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집회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와서 기도에 더욱 부담을 갖기 바랍니다. 기도 집회에서의 첫 번째 문제는 시간에 맞춰서 집회에 올 수 있느냐입니다. 집회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도우며 집회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만일 집회를 주의하지 않고 단체 생활을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의 실패입니다. 기도 집회에서는 기도해야 할 항목을 제기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제기할 때마다 반드시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내가 집에서 이 일을 위해 기도했는가입니다. 만일 집에서 기도한 적이 없다면 와서 형제를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집에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다면 이 일은 필요치 않은 것이며 이 일을 위해 기도하러 오는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이며 정해진 규율입니다. 무릇 자기가 기도해보지 않은 것은 기도가 필요치 않은 것이며 이미 기도해보았고 자기의 힘이 부족하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기도 집회에서 기도의 안건으로 제기할 가치와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것이 기도 집회의 기도이고 하나님이 가장 적게 들으시는 것도 기도 집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는 것은 개인의 기도이며 하나님이 적게 들으시는 것은 기도 집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들으시는 것도 기도 집회의 기도입니다. 기도 집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자주 그가 방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말을 사용하며 그가 방에서 기도할 때 일찍이 표현해 본 적이 없는 정서를 표현해냅니다. 많은 때에 방에서 하는 기도에는 결코 이렇게 많은 말과 일이 없는데 기도 집회에는 오히려 그러한 말과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사실 방에서 부담이 없이 한 모든 기도는 기도 집회에 가져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부담이 없는 모든 기도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이 없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이 느끼는 기도는 하나님도 느끼십니다. 당신 안에서 부담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 집회에 동심합의와 부담이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 능력은 실로 개인의 기도보다 얻는 효과가 큽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 사람의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숨김이 없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간격이 없는 모든 기도는 큰 효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하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 길거나 너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로 그물을 치면 좋지만 한 사람이 가서 이 그물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아직 다 기도해내지 않았음을 느낀다면 암암리에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일으켜 기도하게 해달라고 구함으로 그물을 쳐야 합니다. 내가 영국에 있을 때 한 형제가 나에게 기도 집회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많은 일에 대해 기도했는데 그는 기도가 너무 길어 마땅히 멈춰야 한다고 느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기도해야 할 많은 일에 기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를 이어갈 사람이 없을까 두려웠고 그가 만일 기도를 계속한다면 한 사람이 시간을 너무 차지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곧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 길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나의 기도를 계속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그가 기도를 마쳤을 때 한 사람이 그의 기도를 이어서 응당해야 할 기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은 아주 강건하고 당신의 생각은 많고 또 좋으며 당신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일으켜 기도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이것을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집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마음을 합한 살아있는 기도가 있게 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사용하여 형제 자매들을 대신해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체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합당한 말로 필요를 표현해내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임을 알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다섯 혹은 여덟 명의 형제가 똑같은 한 가지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도 이 부담이 내려지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응당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말을 주시어 우리의 부담의 뜻을 표현해낼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사 하나님의 뜻을 마련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열 명이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각자 모두 기도가 아주 좋아 지나갈 수 있으나 모두가 아직 기도가 적중하지 않은 것이 마치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갑자기 한 형제가 기도하면서 입을 열어 공기를 뿜어내면 각자가 모두 속에서 맞다고 느끼고 아멘을 하는데 이것이 성령 안의 기도입니다. 기도 집회에서 만일 여러 사람을 대신해 속의 필요를 마련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그 기도 모임은 실패인 것입니다. 만일 7시부터 7시 반까지 기도했는데 이미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모두 돌아갈 수 있으며 계속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성령이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만이 비로소 철저한 기도입니다. 기도 집회에서는 응당 성령의 언어의 출구가 되는 형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 대여섯 명이 기도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입을 열어 이 점을 만지면 모두 기도가 통한다고 느끼고 바로 이것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집회에서 마땅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926년 복주에서 내가 중병에 걸려 전신이 멍들었을 때 형제 세 분과 자매 한 분이 내 방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나 나는 그것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둘째 사람도 나를 위해 아주 간절히 기도했으나 나는 여전히 어떤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본래 기도를 잘하기로 유명한데 그의 기도도 여전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가 그 자매의 기도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어 하나님이여 사람이 음부에서는 당신을 찬미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사람이 음부에서 당신을 찬미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즉시 통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병이 나은 듯한 느낌이었고 나는 부담이 내려놓아졌을 때 병이 낫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날 오후에 침대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 날에는 마미에 갔으며 마미에서 하문으로 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집회의 입으로 삼으사 오늘 형제 자매들의 부담과 필요를 우리를 통해 성령의 언어로 말해내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나는 다시 이번 특별 집회의 일을 재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집회는 1월 20일 주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7일 목요일 저녁 기도 집회에서는 모두 특별 집회의 필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힘을 다해 많은 일을 위해 기도했고 나도 힘을 다해 아멘했는데 여전히 한 가지 필요와 한 가지 부담이 마련해지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후에 한 형제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춥지 않고 비나 눈도 오지 않는 좋은 날씨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기도가 얻은 아멘이 다른 사람이 얻은 아멘보다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며칠 동안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기도 집회하는 그날도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이 되자 비와 눈이 모두 그쳤습니다. 언제 다시 비가 왔는가? 우리 집회가 끝난 후인 그 다음 주 목요일 오후에야 비로소 비가 왔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 내내 전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문덕리에 장사를 지낸 한 집이 있었는데 우리가 집회를 시작하기 하루 전, 즉 토요일에 그들은 아주 시끌벅적하게 장사를 치렀고 그 다음 날 멈췄습니다. 우리의 집회가 끝나고서야 그들은 다시 악기를 불며 경서를 외우는 등 일을 시작했습니다. 만일 집회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평온하게 집회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 집회에서는 성령의 입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입이 될 수 있다면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형제는 성령의 입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기도가 통하면 공기가 통하며 그럴 때 기도는 이미 충분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집회. 상해는 지역이 넓어서 형제 자매들이 각처의 산지에 있고 서로 교통이 없으므로 형제 집회와 자매 집회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반에 자매 집회가 있고 저녁 7시에는 형제 집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에서는 특별히 서로의 교통과 집안일을 말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형제가 되는가를 말하고 집회의 일에 대해서도 조금 상의합니다. 외지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이나 이곳 형제 자매들 가운데의 실업자 혹은 어떤 형제 자매의 필요,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 등을 우리는 모두 이 집회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집회 가운데서 많은 일이 감소될 수 있고 많은 일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단독적인 믿는 이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형제 자매의 책임을 지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교파 가운데 교우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 20년간 교우였어도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또 5년간 교우였던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그와 인사도 해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인의 구원만 돌아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 것만 돌아볼 뿐 형제 자매들이 어떠한지는 관심치 않으며 단체 생활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개인을 위하여 하나의 천당을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단체 안에 두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돕고 서로 교통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가난한 형제가 감히 돈 있는 형제의 집에 가려하지 않고 돈 있는 형제도 가난한 형제의 집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사회에는 여전히 빈부의 구별이 있고 가정에서는 여전히 주종의 구별이 있지만 집회에서는 마땅히 이러한 구별이 제해져야 합니다. 육체상의 지위의 차이는 마땅히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제해지고 무덤으로 가져가야 할 것을 오히려 교회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과 헬라인, 야인과 스구디아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제했을 뿐 아니라 종과 자유자 사이를 나누는 벽도 제해버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사회상의 계급, 주의, 제도는 마땅히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집에서는 주종의 구별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한 형제가 만일 다른 형제의 종이 됐다면 그가 이 형제의 집에서는 절대적으로 종이 되어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주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주인된 형제도 집에서는 절대적으로 주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형제 집회나 만찬 집회에 있다면 주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양자 모두 이 일에 있어서 극단에 떨어지지 않도록 방비해야 합니다. 종은 마음속으로 그는 나의 형제이므로 내가 집에서 그에게 무엇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도 그가 형제라고 하여 그의 종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지위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부자가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가정에서는 부자지간입니다. 집회에서는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형제로 인식할 수 있으나 가정에서는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형제로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집회에서 형제들이 함께 있을 때 형제들을 한 위치로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돈에 있고 없음이나 지식에 있고 없음이나 지위에 있고 없음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급은 특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은 특별히 형제 자매의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곳은 교통을 위한 것이며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이며 공동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만일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죽으면 모임은 곧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부흥회의 위험은 바로 부흥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가버리면 그 지방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개인을 구원하여 집회 가운데 두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게 하는 것입니다. 실행 방면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나는 부득불 몇 마디 듣기 싫은 말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형제들은 서로 많이 왕래해야 하며 서로 관심할 뿐만 아니라 서로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응당 개인이 처리해야 하지만 많은 때에 당신은 형제들의 어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직업을 잃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만일 정당하고 성실한데 실업했다면 형제의 집회에서 말함으로 모두가 야고보서 2장의 가르침을 따라 그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가서 하는 것이지 가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가서 믿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의 실업이 그의 불성실 때문이라면 그를 돕고 권계하고 다뤄야 합니다. 만일 참된 실업이라면 그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류의 일은 기도 집회, 만찬 집회, 복음 전하는 집회에서 말할 수 없고 형제의 집회에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의 명예에 관한 것이라면 형제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할 필요가 없으며 모임 가운데서는 공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형제들의 약함과 어려움을 모르고 누구 집에 사고가 생겼고 누구 집에는 사고가 없으며 누구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누구는 부족함이 있고 누구는 질병이 있는지를 모르고 이러한 일을 돌보지 않는다면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교파는 목사를 청하여 특별히 이러한 일을 돌보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사람이 없고 모든 형제가 가서 해야 합니다. 가난한 형제는 부유한 형제와 일부러 왕래하지 않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부유한 형제는 가난한 형제를 돌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와 왕래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형제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형제들은 공동생활에 있어서 집회생활을 밝게 드러내고 형제된 정상적인 생활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수 없는 모든 것은 실패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어떤 형제? 고린도전서 14장의 집회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답변, 고린도전서 14장의 집회는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집회입니다. 우리의 매주 토요일 집회는 다소 이러한 집회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시에 그러한 영적인 은사는 없고 다만 이 원칙을 따라 집회할 뿐입니다. 어떤 형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한 집회를 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집회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답변, 이것은 모든 집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자매의 집회가 포함됩니다. 어떤 형제? 만찬 집회에서 언제 떡을 떼야 합니까? 답변,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매번 유두고가 떨어져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떡을 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만찬 집회에서 절정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모두 다른 사정과 가정과 환경이 있고 각자에게 다른 어려움과 실패와 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일을 집회에 가져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찬 집회에서는 먼저 어떤 사람이 찬송이나 기도를 하여 이런 일들을 내려놓고 6일 동안의 일을 모두 잊게 하여 한 사람의 기도 안으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이 지점으로 이끌어 모든 사람이 해방받았다고 느끼고 아멘을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절정에 이른 것이며 응당 떡을 떼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왜 오자마자 떡을 뗄 수 없습니까?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 환경 중에 모든 일을 집회에 가져올 수 있고 이것들은 우리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므로 즉시 떡을 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 이 지점, 즉 절정에 이르렀을 때 곧 떡을 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늦을 때 이 지점으로부터 하락해 버리므로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여 절정에 달했을 때 떡을 떼어야 합니다. 어떤 형제? 주일 만찬 때에 헌금을 해야 합니까? 답변, 그것은 결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7일의 첫째 날 헌금을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7일의 첫째 날에 형제자매는 물론 주님을 위한 일꾼도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찬 집회와 헌금은 같은 날에 있지만 반드시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형제? 만찬 집회는 오전과 오후와 저녁 중 어느 때에 해야 합니까? 답변, 신약의 가르침은 저녁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찬을 저녁에 하셨습니다. 보통 아침 식사는 급하게 먹는데 왜냐하면 먹고서 즉시 일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는 바쁘게 일하는 중에 식사이므로 많은 사람이 자주 밖에서 식사하고 반드시 집에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저녁 식사만 집에서 합니다. 한 집안 식구가 함께 모여서 편하고 즐거운 식사를 합니다. 그 밖에 말씀 전하는 형제를 위해서도 저녁에 떡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오전에 떡을 뗀다면 이 형제는 그에게 아직도 많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급하게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녁에 떡을 뗀다면 그는 편하고 느긋하게 주님의 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개인은 특히 중국에서의 만찬 집회는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것은 자매들에게 조금 불편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각 교파의 예배는 모두 오전이나 오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우는 예배하던 습관 때문에 오전이나 오후에 집회에 오기를 좋아합니다. 만일 만찬 집회가 오전이나 오후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로 먹게 하면 그들이 구원받았는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다고 느껴지고 그들로 먹게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득죄할까 두렵게 됩니다. 만일 저녁에 떡을 떼면 이러한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들이 오려고 해도 들을 만한 말씀도 없고 길도 멀고 돌아가는 시간도 늦다고 생각하여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해에 있는 떡 떼는 집회는 저녁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형제, 우리가 떡을 뗄 때 잔을 들어 축사해야 합니까? 답변, 잔을 드는 일은 본래부터 천주교의 방법입니다. 그들의 신부는 스스로 주 예수님을 대신하여 축사하며 잔을 들 때에 주님의 어조로 이것은 너희를 위해 버린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니 라고 말합니다. 개신교 중 성공회 감리교 루터교 등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에서는 주님을 대신하여 축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지만 축사는 여전히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는 축사는 다만 많은 형제 자매들의 입을 대신하여 주님께 주여 우리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우리가 성경에 부합된다고 믿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주 예수님의 지위에 서서 말한다면 주님의 지위를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의 형제는 많은 형제들의 입을 대신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찬미할 뿐입니다. 이러하다면 떡과 잔을 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이 있고 악한 가로막힘이 없는 모든 형제는 다 일어나서 형제들을 대표하여 떡을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 만찬 집회에서 우리는 서서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기도해야 합니까? 만일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한다면 공손치 않은 것은 아닌지요? 답변, 기도에는 각종 다른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장소가 좁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성경에서는 결코 우리에게 앉아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서서 기도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무릎 꿇지 않으면 공손치 않은 것이라 하지 않았고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은 보살에게 절할 때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에베소에 믿는 이들이 바울을 보낼 때 모래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문을 닫으라고만 말했지 무릎을 꿇으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은밀히 기도하라는 말이 매우 많고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말도 꽤 여러 차례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든 것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원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각처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각처에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으나 각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어쨌든 어려움이 없으나 각처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개인의 견해에 따르면 이 일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의 양심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느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꿇는 것을 율법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형제, 우리가 외부의 형제가 집회에서 마음대로 말씀 전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교파 가운데서 뜻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집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수가 많은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파 가운데서 뜻을 이루지 못한 많은 사람이 집회에 와서 뭔가 말하는 것을 엄격히 다루어야 합니다. 어떤 형제, 만찬 집회에서 쓰는 떡은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답변. 성경에 따라 본다면 떡을 준비하는 것은 집사의 책임입니다. 집사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 집사, 여자 집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 만찬 집회에서 쓰는 떡과 잔 위에다 천을 꼭 덮어야 합니까? 탁자 위에는 천을 깔아야만 합니까? 답변. 잔과 떡 위에 천을 덮는 것은 본래 천주교의 유전입니다. 그들은 천을 덮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에 따라 보면 위에 천을 덮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표명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밝히 드러내는 한 간증인데 왜 덮어야 합니까? 탁자 위에 천을 까는가 안 까는가는 완전히 자유입니다. 만일 그 탁자가 그다지 깨끗하지 않으면 천으로 덮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도 성경의 명령인데 왜 우리는 실행치 않습니까? 답변. 성경에서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결코 믿는 이들이 서로 간에 입맞추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명령은 만일 어떤 사람이 입맞춤으로 문안하려면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입맞출 때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사람에게 가서 입맞추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도 개개인이 가서 입맞추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입맞춤에서 가장 쉽게 거룩치 않은 것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에 있어서 거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입맞춤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만일 입맞추려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령은 거룩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뜻인즉 입맞추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입맞추려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할 수만 있다면 나는 우리가 성경의 명령인 입맞춤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매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매는 집회에서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별을 그 머리에 두어야 합니다. 권위는 원문에서 위치상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왜 위치상의 권위를 사용합니까? 왜냐하면 사탄도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자아는 첫 번째 죄로서 그의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의 자아가 나오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뒤엎고 하나님께 반항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것도 권위만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권위의 중요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유를 떠받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셨으나 그는 오히려 이 권위를 뒤엎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용, 옛뱀, 즉 사탄은 하늘의 별의 3분의 1, 즉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의 주권을 뒤엎고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가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죄를 우주 가운데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 하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의 머리가 되도록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아담이 꾀임을 당하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의 죄는 사탄이 범한 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죄는 여자가 그녀의 머리인 아담을 반역한 것으로 아담의 허락을 얻기 전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데에서 오며 불법입니다. 사탄이 이같이 타락했고 하와도 이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별을 여자 머리 위에 두도록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사 앞에서 간증하는 것으로 하와가 그날 행한 일을 우리는 오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사 앞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많은 자매들이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매를 가장 시험하는 일입니다. 육체가 기꺼이 심판받으려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다만 권위의 방면에 관계된 머리에 수건 쓰는 일을 제기할 뿐이며 또 다른 방면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는 기꺼이 자기의 위치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자기의 위치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형제, 머리를 깎은 자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권해야 합니까? 답변, 이러한 작은 문제가 우리 양심의 큰 시험입니다. 이미 머리를 깎은 자매에 대해서는 먼저 머리카락을 남겨두라고 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녀가 마음에서 머리카락을 남기려 하지 않고 자르려 한다면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권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녀가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영광을 원치 않음이 이미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매에게는 두 개의 중요한 머리덮음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머리덮음이고 또 하나는 표시를 위한 머리덮음입니다. 여자가 만일 자연적인 머리덮음을 뒤집어 엎는다면 표시를 위한 머리덮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표시를 두는 것은 마땅히 그녀가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 형제가 길에서 기도하거나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모자를 써야 하는지요? 답변, 나 개인의 체험은 언제 기도를 하든 항상 모자를 벗었습니다. 나는 내가 만일 모자를 벗지 않는다면 자기의 머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결코 형제가 머리를 덮고 기도하고 자매가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언은 특별히 천사와 영적 세계와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의 견해에서 본다면 형제들은 머리를 덮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길에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것은 영적 세계와 관계되므로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은 그다지 합당치 않습니다. 어떤 형제, 예언과 말씀 전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무릇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양성된 사람이 다 선지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사람을 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예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 떡을 뗀 후 남은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한두 형제가 먹든지 불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 떡을 뗄 때 전체 떡덩어리에서 떼야 합니까? 아니면 접시에 부수어서 부스러기를 떼야 합니까? 답변, 모두 괜찮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전체 떡덩어리에서 떼는 것입니다.